이번 주말에 우리 청년들이 봉사대를 나가서 찬양대를 어떻게 하나 하고 좀 염려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에게 또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보신 대로 학생 자체 야영회를 다녀왔고 우리 청년들은 지난 일요일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 뜨거운 날씨에 어린이들과 학생들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장막부흥회를 했고 하던 중에 장례식이 또 있어서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다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장막부흥회는 이쪽 건강동호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한 4, 50명, 한 47, 8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서 은혜스러운 강사님 모시고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막부흥에 안 오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막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뼈대를 잘 간추리고 정리하고 또 제가 조금 더 그 요리를 조금 새로 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 워낙 이 감정이 풍부하시고 표현이 풍부하신 강사님이라 제가 흉내를 도무지 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에게 조금 맞춰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그러나 그 내용 골자골자는 다 충분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신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요? 사랑. 또 어떤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올까요? 네? 믿음. 또 재림, 소망.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157번이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224번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284번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환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막봉의 강사님께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래서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한 7시간 가까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제1언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사랑의 제1언어는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뭐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뭐 이런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던 말인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좀 알아주라. 좀 인정해 주어라. 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여러 기절에 이 칭찬의 위험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또 기절에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경우에 맞는 적절한 칭찬과 격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선 세 경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을 때 정말 그 헌금의 양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한 과부가 두 렙돈, 요즘 우리 화폐로 하면 한 25원 정도 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을 아주 몰래 살짝 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주 큰 칭찬을 주셨습니다. 몇천원, 몇만원, 몇십만원씩 헌금을 하고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이 과부는 25원 정도의 헌금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강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곁들였습니다. 헌금의 양은 헌금 바구니에 넣는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고 남은 돈의 양으로 측정된다. 그렇습니다. 많이 내고도 많이 남은 사람보다 적게 냈지만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이 냈다. 참 칭찬, 아주 멋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얼마 앞두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비난했지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사람들이 피차에 서로 마주 대하고 피차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때론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칭찬을 드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 태강삼육 국민학교 뭐 학생 수 한 요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00명 정도 될까요? 아주 적은 그 초등학교로서는 뭐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태강삼육 초등학교가 이 도봉구 그 관내에 있는 63개 초등학교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축구 자체가 어떠냐 저떠냐를 따지고 싶진 않고 어쨌든 아주 조그만 그 교회가 그 학교가 감독도 없죠. 물론 우리 삼중학교에서 운동팀도 없고 감독도 없습니다. 그 선수 중에는 국민학교 2학년짜리도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63개 초등학교 여자 축구 여학생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 전문 감독이 있고 축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했길래 이렇게 치열한 첫 번째 뭐 이렇게 토너먼트로 이렇게 두 팀 두 팀에서 나갈 때 첫 번째 게임에서는 12대 0으로 이겼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아이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킨 경험도 없고 뭐 특별한 지원한 것도 없는데 자꾸 옆에서 물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하도 축구를 열심히 잘하길래 불러다가 너희들은 감독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두 번 사줬대요. 아, 아이들이 거기에서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하늘 같은 분인데 아, 그런 분이 오셔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큰 힘이 돼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활력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몰랐습니다만 또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이태리하고 이제 한번 시합한 적이 있죠? 그게 메디할 때인가입니까? 8강 할 때입니까? 4강 할 때입니까? 예. 8강인지 4강인지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경기를 하다가 이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 페널티킥은 뭐, 70, 80%가 거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 그 중요한 경기에서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가지고 골이냐 안 된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본인은 이제 참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온 국민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거를 실수를 했으니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때 그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 그 안 선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차라고 했으니 안 들어간 것이 내 책임이지 네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 이 선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후반에 한 골 넣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렇게 이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의학적으로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군대에서 한 병사가 이제 배가 굉장히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실을 찾아왔는데 약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군의관이 밀가루를 갖다가 약종에다 이렇게 넣어서 접어서 주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하고 주면 그 밀가루 약을 먹고도 배 아픈 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배 아플 때 먹는 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칭찬과 격려는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능력을 최대한 혹은 가진 것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영국의 브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급히 기차를 탔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급해서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거의 출발하려고 하는 시간에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한 교인이 해군 장교인데 아주 급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 창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목사님 뭐 창을 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두 사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급히 달려온 해군 장교, 그 교인이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작심삼일입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한 며칠 지나면 딱 결심이 흐려지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시간은 짧고 뭐 대답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해군 장교에게 볼펜을 손에 이렇게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씁니까? 서요 안 서요? 이게 안 서요. 이게 자꾸 세우려고 그러다 안 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볼펜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요. 이렇게 세우는 거요.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섰어요. 볼펜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각도 없고 잡아야 서는 것입니다. 근데 기차가 떠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 볼펜을 든 손을 창밖으로 내놓고 그 해군 장교는 멀리 이 볼펜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칭찬과 격려는 때로는 순간적일 수도 있고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진 결심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실수할 때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을 볼 때 비난하지 않고 뒷얘기하지 않고 앞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긴 시간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 언어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제2 언어는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5 언어, 다섯 번째 언어는 접촉하는 것입니다. 스킨십이라고 하는 이 접촉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스킨십, 접촉의 문제가 그렇게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저도 사실 더 깊이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스킨십 가지고는 오랜 시간을 제가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 제2 언어와 접촉, 스킨십, 이 제5 언어를 합쳐서 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실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로는 누가 와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사시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의 3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사이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까? 같이 있기 싫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하품을 한 대번 했다. 같이 있고 싶다는 뜻입니까? 지겹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미 그것은 사랑이 끝난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피차 대면하여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야 정이 들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뭐 한번 얼핏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어느 분의 중매로 이렇게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 저희 집사람에게 좀 이렇게 결혼하자고 청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 한 세 사람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나온 전도사였고, 거기 미국에서 결혼하자고 청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여러모로 봐서 저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쪽에서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옵니다. 근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건은 좋지만 그저 전화만 할 뿐이지 얼굴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어느 쪽으로 들었어요? 저하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만 제가 그때 인턴 전도사 나와가지고 창동하고 장희동 두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한식일은 이쪽, 한한식일은 저쪽, 화요일은 여기, 금요일은 저기, 방문은 여기 이틀, 저기 이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지 않던 사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이 붙고 사랑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간에 좀 자주 만나고 자주 같이 식사를 하고 자주 같이 가끔 놀러도 다니고 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에 특별히 이 동호회 식당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는데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 장막궁이 하는데 방 배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끼리 배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다 배정을 하고 남자가 네 분이 남았어요. 우리 이효승 선생님하고 신태빈 선생님하고 우리 김동성 장로님이라고 장로계 장로님이 한 분 같이 오셨어요. 작년에 전도에 오셨던 분. 그리고 우리 남직은 선생님이라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한 분. 이렇게 네 남자가 남았어요. 이제 그 네 분이 한 방에 들어가는데 방이 한 여덟 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에다 누구를 한 사람 더 배정을 할까 하다가 저하고 부목사 있는 방에 같이 배정이 됐던 강사 목사님을 그 방에다가 배정을 하면은 틀림없이 그 방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사님을 그 방에다 배정을 했어요. 아, 그런데 첫날 저녁부터 이제 사귐이 시작이 되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첫날 아마 2시까지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속 이야기도 털어놓고 또 우리 전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한 3일을 지나니까 아, 이분들이 저보다 전 목사님하고 더 친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질투는 안 했어요. 아, 참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저한테로 들어올 거니까. 전 목사님 멀리 떨어지면 또 끝이거든요. 아주 좋더라고요. 결국 이 강사님과 이 네 분들, 세 분들 사이에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정이 생겼어요. 같이 간 김동성 장로님이 상당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30년을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신태민 선생님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8월 달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서 못하겠는데 9월 달에 가면 내가 적어도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그 교회로 가기 시작하겠다고. 그분이 교리를 그때 깨달은 건 아닙니다. 교리는 벌써 작년 전도회 때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는 시간 속에 사귐이 있고 정이 생기니까 그런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뭐 9월에 가서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수확입니다. 함께 지내는 것,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아마 고등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 학생이 학교에서 그 물건을 잔뜩 가지고 가다가 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물건이 떨어지고 팍 틀어져 버렸어요.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고 있던 그 마크라고 하는 학생이 가가지고 물건을 다 모아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해서 같이 도와줬어요. 근데 물건이 양이 많아서 혼자 집에까지 가기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 마크라고 하는 학생이 짐을 일부를 자기가 들고 집에까지 같이 갔습니다. 뭐 기왕 갔는데 또 미국 사회에서 좀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차도 좀 마시고 둘이서 오후 내내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인데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짐보따리를 가지고 가던 학생의 이름은 빌이었고 지금 같이 도와준 청년은 마크였습니다. 그 빌이 마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니? 기억이 나죠? 어떻게 해서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 흐트러진 물건들을 모아주고 같이 들여다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학교에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갈 그때에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에 있던 자기 물건을 다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 집에까지 와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컴퓨터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빌 게이츠입니다. 하마터면 그냥 학생 시절에 인생이 끝나버릴 뻔했던 그 청년이 한 친구의 따뜻한 우정과 함께 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얻어진 그 정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살기 시작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웬만해가지고는 실망이나 좌절이나 후회를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나 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용기를 잃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해결을 할 문제지만 종종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따뜻하게 우리의 동료들을 대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정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의 사랑의 제3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무슨 자연의 경치며 또 물이며 공기며 인간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ift라는 말을 종종 쓰고 그 gift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 모든 정말 엄청나게 값비싼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록 목숨까지는 못 줄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직접 주지는 못할지라도 늘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아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좀 선물을 자주 나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선물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모든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누구든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선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 선물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정을 담아서 선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작은 정성을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제4언어는 봉사와 희생입니다. 희생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극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노력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재물, 모든 노력을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입니다.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노력은 나눌 때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을 한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열매를 맺기 원하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 원하면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 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뒷말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희생의 법칙은 자보존의 법칙이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보존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농부가 씨앗을 땅속에, 밭속에 던질 때에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던짐으로, 버림으로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영원히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제4언어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 시간과 재물과 노력과 나의 모든 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 베풀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결국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